함께 들을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산상순 팔복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 아니어서 이 단어의 의미를 먼저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사람인데 본인이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 본 모습을 보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긍휼입니다. 다시, 그 사람이 원래는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의 그 아름다운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의 첫 단추는 뭐겠어요? 긍휼의 첫 단추는 사랑이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의 현상적인 별로인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내재된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멋있는 모습이 보인다고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되게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면 사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아끼는 마음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고 아끼는 마음이 긍휼의 첫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두 번째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그 간격에 대한 안타까움이잖아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그치? 이렇게 멋진 사람인데 그 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본인도 때때로는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충분히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돕고자 하는 마음이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내가 돕고자 하는 마음. 이게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것을 이제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인 걸 난 보여요. 그래서 난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해. 그리고 하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에서 좀 안타까워. 그래서 내가 돕고 싶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돕고 싶어. 이제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유사한 단어들이 있죠. 이 긍휼의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유사 단어도 좀 설명을 해봅시다.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동정이 있죠. 여러분 동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동정은 구도는 같습니다. 근데 중심이 다르죠. 동정은 뭐에 대한 거예요? 긍휼은 사람에 대한 거고 동정은 환경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사람이 아니야.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그런 환경에 서 있어. 그러면 옆에서 볼 때 어때요? 안타깝죠. 그리고 그 사람이 원래 누려야 마땅한 이 정도 사람이면 가져야 하는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돕고 싶죠. 이게 이제 동정이에요. 그래서 구도는 긍휼과 같은데 긍휼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거고 동정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동정심도 이 간격에서 더 크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어린아이를 보잖아요. 그럼 동정심이 더 높게 올라옵니다. 왜요? 어린아이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의 잘못으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동정심 우리가 크게 느껴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는 한쪽에 쾌천을 가져요. 어린아이만큼 동정심을 갖진 않아요. 하나가 해결돼야 돼요. 어떤 거? 저 사람이 자기 잘못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닌지 그 사람의 게으름과 악함으로 그걸 자초한 건 아닌지가 설명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상황이 있는 게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설득될 때 충분한 동정심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이런 상황을 막닥뜨릴 만한 사람이 아닌 데가 있을 때 동정심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감옥 같은 시설에서 이렇게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하는데 굉장히 큰 동정심을 느끼죠. 아이들이 이렇게 감옥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되게 큰 동정심을 느껴요. 뭔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범죄자분들이 감옥 같은 시대를 살아가요. 그러면 동정심을 별로 안 느껴요. 같이 어려운 환경인데도. 원래 감옥 같은 상황에서 살아야죠.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정심은 뭐에서 나와요? 기본적으로 간격에서 나와요. 어떤 그 사람은 그런 상황에 처할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그 간격을 보고 뭘 느껴요? 동정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동정심도 되게 좋은 거죠. 이게 이 단어를 다양하게 쓰긴 하는데 그 관용적으로 그냥 표현을 할게요. 세 번째로는 불쌍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불쌍하게 생각하는 건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환경적인 거예요. 근데 구조가 달라요. 이런 환경에 처할 사람이 아닌 데가 없는 거죠. 그냥 이 사람의 잘못으로 어려워진 거야. 그렇게 살만해. 열심히 안 살더니 그렇게 됐어. 본인 탓이에요. 근데 그래도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뭐에 근거하는 거예요? 나의 관대함에 근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걔를 왜 돕냐? 걔는 지가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아유 야 그래도 불쌍하잖아. 이 톤. 그냥 그런 그 사람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게 아니라 내가 관대한 사람으로서 이게 베푸는 거죠. 그렇죠? 이게 세 번째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 단어는 혼용돼서 사용되긴 해요. 긍휼을 말할 때도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세 단어가 있겠죠. 그렇죠? 비교해 보면 긍휼이 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오시죠. 여러분 누가 나를 불쌍하게 생각한다 하면 불쌍하게 생각해서 나를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는데 도와주진 않아. 그럼 기분만 엄청 나쁘지. 네. 그렇잖아. 사람을 뭘로 보고. 이거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도와줘. 그럼 고맙긴 한데 기분이 좋진 않아. 특별히 내 딴은 열심히 살아왔고 난 괜찮은 사람인데 지금 상황이 어려워진 건데 그 사람이 나를 되게 불쌍하게 생각해서 도와주면 기분이 조금 상하기도 해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동정한다라고 하면요. 위로가 됩니다. 이 불쌍한 여경이랑 완전히 달라요.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저 사람이 나를 동정하면 위로가 돼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내가 이 문제 혼자 던져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왜 너한테 그런 문제가 생겼어. 네가 그럴 상황을 하면 아닌데 하고 그 문제에 참여해 주는 거거든요.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뭐가 돼요? 위로가 돼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아,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정을 받을 때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를 얻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전 편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나라는 사람이 정의될 때 내가 어떤 환경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완전 편안한 건 아니에요. 근데요, 나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나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만나면 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야. 넌 너무 괜찮애라는 거야. 막 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을 느끼면 나를 너무 괜찮은 사람으로 봐. 아, 그렇죠? 그럼 내가 되게 이게 나도 내 내면을 바라보는 시야가 열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만나면 어때요? 내가 그 부분을 해내지 못하는 부분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도울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도울 수 있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날 대단하고 할 때는 내 성과를 갖고 대단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환호를 받아도 우리는 한쪽에서 항상 불안감을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하면 이 환호가 다 무시와 비난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퍼포먼스를 가지고 내가 환호를 받을 때 항상 불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가 나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딱 만나면 편안하죠. 왜? 이 사람은 내 존재를 되게 내 존재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사회에서 웬만한 삶을 살아서 뭐 이 정도면 됐지 뭐라고 하고 나도 스스로도 내가 갖고 있는 퍼포먼스를 가지고 그래 난 이 정도 사람이구나 라고 내 현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내가 나를 정의하고 있을 때에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좀 깊이 바라볼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는 내가 긍휼히 여긴 사람을 만난다는 건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 만날 때처럼 불쾌감과 나를 동정하는 사람을 만날 때 특유의 답답함이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긴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 마음의 먼지를 털어버리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 말씀하셔요?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이 문장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걸 섞어 쓰기는 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표현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표현으로 섞어 쓰기도 하고 동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긍휼히 여기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현상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보세요. 지금 내 현상의 모습이 좀 왜곡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안타까워하시죠. 이 모습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그 모습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자 하시죠. 그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셨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셨잖아요. 우리가 원래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그 모습으로 못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성경에서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죠. 긍휼을 그렇죠? 이해해야 모두 이해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도 이해하실 수 있죠. 긍휼의 그렇죠?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용서의 개념을 우리가 곡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상적인 모습에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로 규정하지 않으시고 나의 원래 모습을 회복해 나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태도가 우리가 근데 용서로 표현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긍휼의 개념이에요. 긍휼은 되게 좋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근데 긍휼이 좋다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신다면요, 아 긍휼은 받는 건 좋은데 하는 건 별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긍휼이 여기면 받는 사람은 되고 싶지만 긍휼이 여기는 사람은 좀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건요 너무 멋있는 일이에요. 사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사람을 깊이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깊이 볼 수 있는 눈. 내가 그전에는 사람의 껍데기만 보였어요. 제일 껍데기만 보이는 게 뭐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냐 이렇게만 봤어. 그 다음에는 내 성향에 맞냐 안 맞냐 그렇게만 봤어. 좀 더 봐봐야 지금 현 상태에서의 저 사람의 인격이 좀 성숙한 사람이냐 미성숙한 사람이냐 이렇게만 봐요. 그리고 다음 주에 관계 얘기할 때 좀 자세히 얘기할 건데 이렇게만 사람을 보다가 그 사람을 깊이 보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요, 사람을 깊이 보는 눈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딱 볼 때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하면요, 자연경관 떠올리십니다. 그렇죠? 어떤 자연경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자연경관. 사람 왔다 갔다 하면 안 아름다워. 아 여기 나만 있어 막. 하, 너무 아름답다. 그렇죠? 그건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사람들이 막 있는데 아 아름답다 이렇게 잘 못 느껴요. 그렇죠? 왜? 현상적인 사람들은 별로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못 느껴요. 세상이 아름답다라는 게 이 사람한테는 되게 선언적인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 사람을 깊이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요, 진짜. 이게 오히려 이게 되게 낙관적인 시야로 좋은 것만 봐서 그렇게 보이는 건 가짜예요. 그건 서로를 기만하는 거고 깊이 보니까 이 사람 내 인간 인류의 내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은 가능성과 아름다움이 보이면서 아 세상이 되게 아름다운 곳이구나라고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바꾸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건요 누구보다 본인 자신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세상은 위험한 곳이야. 나쁜 놈들이 날 언제 공격할지 몰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그중에서 괜찮은 사람 한 4명 정도 내가 건졌어. 그래서 이 4명이랑 내가 딱 어깨동무하고 살 거야. 나머지는 존재하지도 않는 인간이야. 이렇게 사는 거랑 그렇죠? 어?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면 항상 경계하고 봐 저거 저 또 새로운 나쁜 놈이야 이렇게 사는 거랑 사람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이 보여서 아 세상은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고 사는 거랑 이 사람의 마음의 결이 얼마나 달라지겠냐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자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본인의 행복도의 입장에서는요 돈, 명예, 권력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행복도를 갖게 돼요. 굉장히 수준이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 저도 잘 몰라요. 이 수준이 아니라. 저도 아직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름다워 보이지 않거든요. 수준이 낮아가지고 목사가. 죄송해요. 진짜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되면.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변에 생명을 전파하는 사람이. 그렇잖아. 자기 현상적인 모습에 막 묶여서 살아가. 근데 이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자기를 깊이 보는 눈이 생겨. 자기의 영혼이 보여. 내가 영혼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다가 또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갔어. 근데 이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면 다시 나 자신이 기억나. 내 자신이 회복돼. 그렇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살아가면 이 사람 주변에 뭐가 돼요? 이 사람 주변에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지 사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자부심은 또 얼마나 클까?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가면 이렇게 내 주변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럼 내가 뭐 의미 없는 사람이다, 뭐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서 가치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 들겠어요? 날 통해서 살아나는 사람이 몇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사람들도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지만요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주변을 이렇게 해. 그러면 이게 세상을 바꾸는 거지. 아름다운 어떤 가치적 방향성을 가지고 엄청난 후원금을 모아서 그 목표를 향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근데 서로 굉장히 평가적이야. 서로 사회적으로만 바라봐. 업무적으로만 바라봐. 이 일을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아. 여기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은 없어. 모토와 방향은 다르지만 사실 세상 사회 돌아가는 건 똑같아. 이것보다 어떤 면에선 그냥 별로인 직장 다니지만 그래서 거기서 막 힘들게 다녀 본인도. 근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어서 자기 내면의 중심을 잡고 주변에 그걸 하는 사람이 더 세상을 많이 바꾼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건 너무너무 멋있는 일이죠 사실. 아 진짜 너무너무 수준이 있는 거죠. 너무 멋있는 거죠.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되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게 오해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래서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 사람인 것 같이 생각하는 거. 별로인 사람한테도 잘해주는 게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현상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을 되게 별로라고 보고 별로 관계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아름답게 보고 잘해주고 있으면 그럼 옆 사람이 보기에는 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되게 별로인 사람과도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 사람은 좀 일방적으로 잘해줘야 되고 그래서 약간 빨대 꽂히는 을이 되는 사실 갑인 듯 보이지만 을이잖아요. 빨대 꽂혀서 뭐 내가 거절도 못하고 도와주고 이건 사실은 별로잖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긍휼히 여기는 걸 싫어하시는데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건요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참 긍휼이 많아 뭐 사랑이 많아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죠. 그들의 본 모습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하지만 그들의 현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속적인 부분도 많죠. 그래서 베드로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예수님 뭐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막 이렇게 따뜻하게 얘기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막 이러시죠. 베드로가 그날 기분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 아 그래서 내가 수제자인데 사람한테 사탄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한테 이게 제일 큰 욕이잖아. 제가 여러분한테 사탄하라고 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교회 안 떠날 사람 있어요? 그렇잖아. 여러분들 하는 행동이나 말이 문제가 됐다고. 사탄아! 내가 이러면. 아, 목사가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러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죠.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때에도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셔서 저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뭐가 보여요? 지금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두 달 뒤에 이 중에 여러 명은 성령받아 이 모습을 너무 부끄러워할 것까지 보이시는 거죠.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조롱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보복하는 마음이나 상처받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중심이 잘 지켜지길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시죠. 그렇죠? 긍휼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딱 일주일 전에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돼서 우리의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면서 아 예수님 우리 환경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막 이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쌍무시하시고 성전 들어가서 거의 뒤엎으시죠. 그렇죠? 그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주시면서. 그러니까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겨도 나에게 이중적인 태도로 대한다라고 느껴요.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 중에 몇몇 사람이 그 진심에 감각되면서 아까 얘기했던 생명의 관계가 벌어지는 거지 내가 긍휼히 여긴다고 해서 모든 사람과 생명의 관계가 벌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다 맞춰야 되고 무조건 잘해줘야 되고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긍휼히 여기는 건 오히려 내가 굉장히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관계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의 지금의 현상적인 인격은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끌려갈 이유는 없다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사랑의 따뜻한 마음으로 봐서 세상은 참 아름다운 곳이라고 느껴요. 그리고 몇몇 사람과 잘 연결되어 줄 때는 그들 가운데 생명을 전달하는 사역들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그래도 뭐 제자한테 사탄이라고 하는 게 되느냐 뭐 메시아가 아닌갑다 뭐 이렇게 해도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현상적인 자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당당하게 내 발걸음 가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멋있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꿈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느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노출돼야겠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는 시선을 내가 깊이 느끼는 게 긍휼히 여김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나 때문에 되게 화나 계시지. 꾹꾹 참고 계셔. 여기서 내가 한두 개 더 잘못되면 나를 지금 쥐어 팰 생각이셔. 하나님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놀이터에서 엄마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나를 바라보는 모습. 아 여기서 내가 두 번 실수하면 불려가고 오늘 놀이터는 끝이다. 이제부터는 좀 내가 긴장하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 저거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바라본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런 지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이런 장점은 내가 칭찬하시지만 이런 단점은 지적하시는 분이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내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나를 되게 좋게 평가하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이 날 보듯 볼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 현재의 모습을 보고 내 현상적인 모습을 보고 나를 보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금 현 상태가 별로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화가 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현 상태가 그저 그렇다라고 하면 장단점을 얘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 요즘 괜찮지 하면 하나님도 나를 되게 좋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내 감정도 어때요? 불안하죠. 내가 잘하면 칭찬받고 잘못하면 욕먹을 거니까. 그렇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아직.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긍휼히 여기십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현상적인 모습을 무조건 지지하신다라고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날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그럼 무조건 내 편이라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 입장에 함께 서주신다는 거군요. 나는 쟤랑 관계가 안 좋아. 제 입장도 있고 내 입장도 있어. 하나님은 날 긍휼히 여기시니까 내 입장에 서주시겠네. 내가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객관적인 평가도 있고 내 입장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내 입장을 들어주신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요. 긍휼히 여긴다는 걸 현상적인 내 모습을 나로 규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드는 걸 긍휼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현상적인 내 모습을 나라고 동일시하고 규정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뭘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시선,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시선을 느낄 수가 없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시선을 느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현상적인 내 모습, 지금 내가 나타나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께 만드신 그 원래의 모습, 나도 가끔 자각하지 완전히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 딱 설 때 내 현상적인 내 모습이 좀 먼지처럼 사라지고 내 환경에서 형성된 모습, 지금 상황에서 형성된 감정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갖게 된 어떤 평가나 위치, 내 현 상태의 인격,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먼지처럼 털어내고 진짜 내 원래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경험들을 할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시선에 익숙해질 때, 이런 걸 경험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지만 그 교제가 다 내 현재의 현상적인 자아를 가지고 이게 나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건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안 해서 섭섭해요. 왜 내 편을 안 들어요. 그래 하나님 나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이렇게 해서는 도달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내 안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기뻐하시고 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내 영혼을 회복하려고 지금도 돕고 계시는구나. 이게 십자가의 의미구나 라는 걸 느낄 때, 그래서 내가 그냥 딱 이게 이제 의미인데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딱 앉으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셔야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부모는 애가 뭐 실수하고 뭐 이런 거 해도 딱 봤을 때 애가 좋아요. 애가 좋단 말이에요. 이게 걔가 오늘 한 행동, 어제 한 행동이 핵심이 아니에요. 애가 좋다고 그 시선이 느껴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아름답게 보시는 그 시선이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한 실수와 잘못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거에 크게 상관없이 나 자체에 집중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 시선이 느껴질 때 여러분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첫 단추가 껴진 거예요. 사실 이게 전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그 시선에 익숙해짐으로 누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타인에게로 복제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결국은 타인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냉정한 사람은요 타인에게도 냉정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런 경우 있죠. 자기 이해관계, 자기 합리화에 심취한 사람은 타인한테도 내 입장만 고집하긴 해요. 이건 약간 수준이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로 타인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나를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시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신지 캐치해 보세요. 내가 나를 딱 생각해. 여러분 딱 떠올려봐. 여러분 이건 직관적인 거예요. 내가 나를 딱 떠올려봐. 그때 어떤 감정이 올라와요? 답답하다 진짜. 이런 감정이 올라오세요? 내가 나를 딱 생각하면 진짜 어떡해. 답답하다 진짜. 아, 좀 똑바로 하자. 내가 너 때문에 불편해 죽겠다 아주. 왜 그러고 사냐? 이런 감정이 올라오세요? 그럼 내가 나를 딱 떠오를 때 막 되게 자랑스러우세요? 어, 뭐 좋지. 왜 자랑스러워? 어, 나 되게 잘 나가니까. 내 직장, 내 돈, 내 능력, 내가 사회에서 받고 있는 평가, 내 도덕적인 삶, 내가 교회에서 갖고 있는 위상, 아, 딱 떠올라. 어, 내가 되게 자랑스러워. 내가 나를 아직 긍휼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딱 생각했을 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내 현상적인 자아에 딱 집중이 돼 있으면 내가 나에 대한 긍휼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딱 떠올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누구라고 불러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 현상적인 모습에 대해 정체성이 있어요? 아니죠. 이건 지나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라고요. 내 상황이 내 감정선을 건드렸고 내 과거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건 진짜 내가 아니라고. 여러 가지 그냥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딱 떠올렸을 땐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원래의 모습이 느껴져야 돼.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원래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인 게 내가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가 지켜져야 돼요. 내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요즘에 사회에서 인정받아서 좀 내가 좀 그 비행기를 탔을 수도 있어. 근데 그게 딱 내려놔지고 어, 나 지금 허세꼈구나. 나 지금 요거 갖고 나를 비하하고 있구나라고 탁 내려놓고 내가 원래 내부로 탁 돌아갈 수가 있어야 돼. 이게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나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이게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는 시선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그때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걸 또 내가 내 입장에 서는 거 아니에요. 내 합리화를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을 내 입장에 서고 내 합리화를 고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좀 지나 보세요. 그러면 넌 너에 대한 감정이 어때라고 하면 자기를 불쌍하다고 느낍니다. 그게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감정이 불쌍한데? 자기 합리화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자부심을 갖고 보기보다 자기를 불쌍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커져요. 그건 내 편이 돼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껴야 내가 내 편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깊은 시선을 가지셔야 돼요. 깊은 시선을.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한 시선을 듣고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면 갑자기 여기 앉아있는 몇십 명의 사람들이 다 긍휼히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 한두 사람부터 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부터 되기 시작하겠습니까? 요 폭이 좁은 사람. 그러니까는 사실은 꽤 괜찮은 사람. 근데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단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하고 있었어. 그 사람의 단점만 보고 별로라고 평가하고 있었어. 근데 내가 이 시선을 갖게 되면 아니지. 그 단점 하나가 그 사람이 아니라 사실 그 사람에겐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꽤 괜찮은 사람이 긍휼여기게 돼요. 이런 사람은 긍휼여기가 더 어려워요. 이게 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깊이 보는 게 긍휼여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깊이가 내가 처음에 1m까지 보였다가 5m까지 보였다가 아 근데 얘는 10m라 아무리 봐도 나쁜 놈 같아. 약간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 신앙 성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내가 긍휼히 여기는 시선들이 확대돼 나가는 거지. 그게 이제 한꺼번에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면 갑자기 세상과 사람을 보는 모든 게 한순간에 다 긍휼의 시선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긍휼히 여기는 시선을 체득하셨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소화해 나가시면서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만 긍휼히 여기기 시작해도요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기가 쉬워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관계가 맺기가 쉽죠. 서로의 단점이 있지만 서로의 단점에게 집중하지 않고 서로의 단점은 좀 용서할 수 있고 서로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가 지켜주는. 그래서 한쪽이 너무 세속화됐을 때 야 너 그런 애 아니잖아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몇몇 사람부터 되기 시작해도 굉장히 이게 파급력이 큽니다. 또 제가 아까 수준이 안 된다고 했지만 전 여기까지는 돼요. 전체적으로는 안 되고 몇몇은 극유력이죠. 여러분 이게 돼서 점진적으로 확대되잖아요. 그럼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세상 공간에 대해서도 이게 가능해지기도 해요.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 되게 기도해 주신 거 되게 감동이었는데 되게 감사했는데 저는 환대를 얘기했지만 사랑까지 봐주신 거잖아요. 사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인사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입니다. 네, 진짜 소리 아픔 진짜 아,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래요. 이게 극률의 시선이 지금 이 교회는 인사도 잘 안 하는 교회일 수 있지만 이 교회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이게 교회의 본 모습일 수 있다라는 시선이죠. 그렇죠? 이 교회에 대한 극미력 있는 시선이 그게 이제는 뭐 내가 속한 교회가 될 때도 있고 내가 속한 가정이 될 때도 있고 현재 내 가정에 여러 가지 상한 모습들이 있지만 이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이 있으시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우실 마음이 있으시구나 라면 이 가정을 내가 긍휼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어떻게 돼요? 이 가정이 회복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와 가정이 아니라 조금 더 사회에서 되면 여러분들 좀 더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 사회 어떤 구조의 문제에 있어서나 여러분들 직장의 영역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될 일이 아닌데 이건 진짜 원래는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데 이게 되게 세속적인 일들이 돼버렸네. 여기 구성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대하면서 나는 그렇지 않게 대하겠다. 여기서 나는 진심을 담아서 하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곳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이 생명이 번져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신 시선 속에서 내 본 모습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시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긍휼히 볼 줄을 알고 그래서 내 주변에 그래도 몇몇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속한 곳을 긍휼히 여기면서 점점 이 시선을 확대하다 보면 어느 날 눈 뜨잖아요. 그럼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신기할 거야. 진짜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을 사는구나. 그전에는 사회 구조가 다 거지 같고 사람들 다 거지 같고 여기가 지옥이고 막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왜? 현상적으로만 보니까 세상이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누구보다 본인에게 좋죠. 그러면 내가 지옥을 살아간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과 내가 아름다운 세상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결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뭘 갖고 있건 갖고 있지 않건 나는 여기서 좀 가져서 나를 확보했지만 여긴 지옥이야. 내가 나를 잘 지켜야 되라고 사는 거랑 내가 그렇게 가진 건 많지는 않은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천국이야 라고 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히 여김에 대한 소망을 가셔야 돼요. 한두 가지 얘기하고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이게 가치관화 하시면 안 돼요. 가치관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셨어를 교리적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겠다. 난 그 사람이 현상적인 모습으로 대하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아름다운 본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겠다. 네 안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 네 안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 난 네 현상적인 모습을 보지 않아. 네 안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 안 보이면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교조적으로 얘기하는 거,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 말이 되게 힘이 있는 것 같고 막상 딱 들었을 때는 되게 좋게 느껴져요. 여러분 세상의 처세스러도 이런 식의 관점들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라고. 근데 이거는 장님이 본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런가? 저 사람이 볼 땐 내가 아름다운가? 라고 하지만 나중에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못 보면서 한 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냥 자기 가치관을 그냥 시부린 거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를 가짜로 만들어요. 진짜 극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짜 나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사람 흉내를 내고 다니면요 진짜를 가짜로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게 내가 교리적으로 노력한다라고 스스로 착각하시고 본인도 잘해보려고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보일 때 보인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극률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는 수준이 안 되니까 우리가 대부분이.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전 못 만나봤고 그런 수준은 우리가 대부분 안 되지만 하지만 난 어떤 사람은 극률이니까 1대1로 그 사람한테는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보편적으로 그런 언어를 쓰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포인트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긍휼을 교리적으로 소화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그 수준에 이르지 않으셨어도 긍휼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셨어도 특정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긍휼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정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그게 좀 필요할 때 그때는 그걸 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겠어요? 부모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자녀를 긍휼히 보셔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현상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부모가 자녀를 현상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얘는 왜 이 모양이지? 아, 얘 이런 장점과 이런 단점이 있구나. 얘 이걸 잘하니까 얘는 좋은 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아이가 불안을 느낍니다. 왜요? 잘해야 칭찬받는 관계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긴다고 해도 애가 그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 내 아버지가 날 그렇게 대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대한다고 할 때 이 친구한테는 그 개념이 너무 막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아이를 긍휼히 여겼어 계속. 아이는 사실 현상적인 모습이랄 게 없잖아요. 규정 매일 바뀌니까. 그렇죠? 1년 다르고 2년 다르고 5년 다르고 10년 다르니까. 그러니까는 아이를 현상적인 모습으로 규정하지 않고 계속 긍휼히 여겨 나가는 걸 경험한 아이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면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대했던 그거라고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를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전체 수준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아이를 내 아들을 내 딸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아이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아이를 평가하고 아이의 현재의 모습만 보면서 내가 아이를 대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내 아이의 영혼을 보며 그 영혼을 기뻐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임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이 일비 안 할 수 있어요. 아이를 대하는 기본 톤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긍휼의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애가 나한테 좀 화나게 했어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얘가 되게 용서가 안 되고 막 짜증나고 막 이 생각이 잘 안 꺼지고.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뭐 회사에서 엉킨 관계고 뭐 가정적으로 엉킨 관계고 내가 당장 가서 뭐 이걸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막 이럴 때 가끔은 모든 경우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가끔은 하나님께서 이건 제 개인적인 일 수도 있는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깊이 보는 눈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아름다운 사람이고 우리 안에 있는 해프닝이 별게 아니고 라고 하면서 되게 편안해지게 하는 경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걔는 아직 나를 싫어하는데 상관없어요. 뭐 그럼 본인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화평을 위하여서 아직 전체적으로는 그 수준이 안 돼도 긍휼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럴 때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좀 허덕이고 계시는 게 있다면 그 부분에서 긍휼의 은혜를 구하시는 것도 좋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시라면 여러분들 큰 자유가 되고 큰 선물이 됩니다. 마무리합시다. 결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의 가장 큰 제목은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는 수십 주 동안 그 얘기를 해나가는 건데 저는 영성을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할 때 아, 사람들은 라이프 스타일을 떠올리고 사회적인 위치를 떠올리고 재산을 떠올리고 나 이 정도의 재산과 이 정도의 상황과 이 정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를 많이 떠올린다는 거.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이게 떠올리는 것만큼 그 이상 뭘 떠올려야 된다? 내 영적인 이상형.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이프스타일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소유나 사회적 위치나 그런 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할 때 직업을 얘기하는 거, 라이프스타일 얘기하는 거, 사회적 위치를 얘기하는 거, 소유를 얘기하는 거 이거 안 맞잖아요. 그렇죠? 넌 나중에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싶어? 소망을 가지세요. 너 나중에 얼마만큼의 소유를 갖고 싶어? 소망을 가지세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소망을 가지셔야 된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너는? 넌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뭘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 뭐가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난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고 싶어. 내가 오늘 설교 듣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을 이번 주 하나님 제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 기도해봐라 되나? 절대 안 돼. 이게 수준 높은 거예요. 이건 수준 높은 거예요. 수준 높은 거예요. 이 뒤로 갈수록 팔복은 뒤로 갈수록 제가 10년에 가난한 자는 되게 뭐 조금은 자신감 있게 설교하는데 이게 뒤로 갈수록 설교하는 자가 위축돼. 왜냐하면 내 수준을 넘어가거든 이제. 되게 수준 높은 거라고. 근데 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내가 진짜 신앙생활 10년 정말 잘하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 못 되고 내가 10년 진짜 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내가 나를 이제 좀 긍휼히 여기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가 이제 체감되네. 내가 그래서 이 사람들 내가 긍휼히 여기네. 내가 속한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좀 긍휼히 여기네. 근데 얘들은 앞만 봐도 심연이라 나쁜 놈들 같네. 얘들은 안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는 긍휼히 여기네. 도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뭐 제 영성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진짜 한 20년 하면 막 300m 되는 애도 막 긍휼히 여기고. 진짜 나쁜 애인데 막 속에 아름다운 게 보여. 그럼 진짜 난 천국에서 사는 거지. 이 소망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너 나중에 어떤 사람 되고 싶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은 이상하니까 말은 안 하지만 저는 사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난 소망을 여러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진입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결론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아직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 냉정한 평가들을 견디실 수 있으십니까? 전 냉정한 평가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 너무 실수도 많이 했고 지금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고. 근데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나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의 약점에 집중하기보다 서로의 부족에 집중하기보다 서로 안에는 속사람을 바라봐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관계 속에 진입하는 것 이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받는 복이죠. 와 너무 좋겠죠 이것도. 이 기대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관계성 속에서 살아간다면 먼저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리고 내가 그런 관계성 속에 들어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현상적인 모습만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그 시선에 여러분들을 노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따뜻한 시선에 여러분들을 노출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심을 보신다는 시선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상적인 모습으로 잘잘못을 하나님과 이야기하기보다 여러분들의 중심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보십시오. 그 위로를 경험해보세요. 그 평안을 경험해보세요. 여러분 그 묵상하는 시간이요 그 기도 시간이 그냥 여러분 그냥 천천히 해보세요. 자 계속 강조하죠. 고백 기도를 그냥 천천히 하나님께서는 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 마음에 소화하시면서 천천히 고백해보세요. 천천히 고백해 보세요. 그럴 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의 먼지가 털려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 경험을 한 다음에 여러분 부모님들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아이들을 항상 긍휼히 여기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시선이 막 회복된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럼 뒷부분만 먼저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자기정죄예요. 하나님 제가 제 아이를 긍휼히 여기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애가 이번에도 공부를 못했다고 제가 후드럽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정죄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흐름이 가요. 이 흐름이 가요. 그럼 여러분들이 똑같이 애 학업 갖고 뭐라고 하고 진로 갖고 뭐라고 하고 애기들 옆에 있는 애랑 싸우는 갖고 뭐라고 해도 아이가 그거를 딱 공격으로 듣지 않고 그 바탕을 느낀다니까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진짜 이 기도 이 긍휼히 여기심을 구하는 기도 속에서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나 자신에도 자꾸 못난 얘기하시는 분, 내가 생각만 하면 나를 비난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좀 나를 돌아보려고 하면 나한테 자꾸 욕하니까 자꾸 핸드폰 보시는 분들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나를 긍휼히 여기는 시선을 갖고 내가 나를 볼 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은혜가 여러분 마음을 부드럽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섭섭한 거, 화내는 거 그런 거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보세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오늘 설교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들 책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힐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좀 긍휼히 여깁시다. 하나님, 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속에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우리 들 말 생각하시면서 같이 묵상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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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교체를 공유를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환경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을 내가 나를 용서하는 기도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환경적인 것들을 얘기할 때 그 환경을 자초한 게 여러분들의 잘못일 경우가 있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을 흔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같이 풀어가실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잘못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너희 여러분들을 영혼으로 바라보시는데 왜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바라보십니까? 용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내 잘못을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섭니다. 주님, 내가 나를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미 나를 용서하셨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문제 풀어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계십니다. 아버지, 내가 나를 용서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를 용서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를 용서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고, 아버지, 내 문제를 같이 풀어가고 계신데 내가 그 문제를 부여잡고 내 잘못을 힐링하는 것을 멈추게 해주옵소서. 내가 나를 비난한 것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잘못으로 나를 정의한 것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잘못으로 나를 정의하고 나를 비난한 것을 멈추게 하시고, 내가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만 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내 잘못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께만 하신 아름다운 모습이 먼저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나를 비난하기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정죄하기를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 허락하신 용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하신 용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치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허락하신 용서를, 하나님께 허락하신 치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과거의 잘못이 나를 매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내 미래를 매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나를 규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묶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모든 사실을 내가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실을 내가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어떤 잘못의 사실들이 이들을 묶지 못하도록 주님께 이들을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끊어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이 자유함으로게 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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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다시 이들의 마음이 하늘로 날아가는 지유 회복의 능력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축복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교를 회복하시는 역사를 제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역사를 제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교 여기서부터 이들의 인생을 만져가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를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신 분들, 알고 계신 분들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하여서, 그들의 상황을 위하여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 사람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분명히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영역들, 또 마음에 담기신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섭니다. 내가 지금의 모습으로 나를 보며 나를 정죄하거나 나를 자랑했던 모습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잠재력과 가능성을 나에게 보고 계신지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행여나 지금도 나의 과거의 잘못으로 나를 정의하고 거기에 묶여 계신 분들이 있다면 내가 나를 용서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셔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게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을 처한 분들 저희가 그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신 저희를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의 영혼을 회복하시고 삶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것을 저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